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죄사함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2월 5일 월요일부터 8일 목요일까지 경기도 양평 숲속의 작은 나라 수양관에서 열린 청년 대학생 MK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허은영 선교사가 주 강사가 되어서 요나서를 통해서 MK들에게 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회 마지막 날에 저희를 보기 위해서 누가 방문한지 아십니까? 한번 추측해 보실래요? 제가 누구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네? 누구? 홍이삭? 홍이삭이 아니라 그 아버지 홍세기 선교사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희가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양평에 오셨다가 수양관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현재 선교사님은 우간다 쿠미대학교 총장으로 계시는데 코로나 이후에 600명에서 지금은 2,000명 정도의 학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새벽에 말씀을 꺼내는 것은 인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이삭이 싱어게인 3에서 우승함으로 탑 가수가 되면서 그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홍세기 선교사님에게 제가 물은 것은 이제 아들이 인기가 많아서 우리 홍이삭을 쉽게 초청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홍세기 선교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들 이삭이가 MK에 관련된 집회는 어디든지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사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래를 통한 기독교 문화의 창조의 사역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이는 대중의 인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 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비집고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대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인기인이었습니다. 많은 무리를 몰고 다녔고 그것이 일종의 권력으로서 영향력도 형성했습니다. 당시의 스타이신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날 인기 연예인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기인이 되었을 때에 그 인기의 노예가 됩니다. 어떤 재능이 있어 그것이 인기를 몰고 오면은 재능 자체와 그것을 통해서 하는 일보다 재능이 가져다 준 인기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준 선물과 그 선물의 역할보다는 인기를 관리하느라고 인기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관리되지 않을 때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면은 인기인들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인기라고 하는 것은, 즉 대중의 인정이라는 것은 턱없이 허무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년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극성 팬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치는 폭도들의 일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본연의 사역에 얼마나 침착하게 집중하시는지 모릅니다.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없게 됐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말씀의 내용은 1장 15절에 말씀하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기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기의 이유가 되는 내용을 함구시켰고 대중들이 없는 때와 장소를 찾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보다 전도를 더 우선시 하셨습니다. 집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도 예수님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황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3절,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이 얼마나 황당하고 기이한 사건입니까? 이런 장면은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절박하면서도 기발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은 병자까지 포함해서 아마 5명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중풍병자를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웃의 아픈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병자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에워싼 집 안팎의 인파로 인해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안 되겠다, 돌아가자, 이런다고 되겠느냐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절박함과 의지는 더욱 강렬했습니다. 결국 네 사람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 침상을 예수님이 계신 그 아래로 매달아 내린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마 가르침을 중단해야 했을 것입니다. 지붕이 뜯긴 집은 큰 손상을 입었지만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노니라 하신.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면은 병이 낫겠다는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 친구의 회복을 위해서 행동을 도모하는 공동체의 헌신, 길이 막힌 현실에 굴복하지 않는 강단,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개척정신, 친구를 위해서 지붕에 오르고 그러한 친구들에게 기꺼이 몸을 맡기는 신뢰,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인 체면이나 염치, 사회적 통념 안에 갇혀 살면은 이 세상 가치관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식과 관습을 거스르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아는 것을 삶으로 옮기는 결단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한계와 장애를 넘어서서 사회적 경계를 초월하는 행동을 동반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 영혼의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안 계신가요? 나를 위해서 또는 그들을 위해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행동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5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죄사함의 권세와 중풍병자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치료 사역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과 질병, 죽음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권세를 지닌 사역임을 밝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최우선의 사역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서 우리가 그의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역이 바로 메시아의 핵심 사역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전폭적인 죄 사함의 은혜 안에서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풍병을 고치는 일보다 죄사함에 대한 것을 앞에 위치시키신 것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더 가깝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병을 치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적인 죄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죄 사함의 선언과 치유의 명령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의 예수님의 질문은 일상의 경험적 검증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척도가 없어요. 눈에 띄어서 가늠할 수 있는 아무런 외적 변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 자체로서는 죄의 사함을 선언하는 쪽이 더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은 효과를 증명하지 못하면은 빈말이 되는 겁니다. 검증이 분명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어려운 일인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기적을 이루셔서 말에 불과할 수 있는 사죄 역시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치료함으로써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점을 확증한 사건입니다.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